사도행전 20장을 이제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로, 목사, 감독은 한 직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런 카운슬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는 정치 혹은 국가의 체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신 측의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약성경을 가서 보면 어떤 면에서 구약성경은 전체가 다 정치 이야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치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치리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신정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가 되는 신정 정치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비로소 신약시대에는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분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21절, 마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20장 25절, 공관복음서 세 군데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연거푸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정교분리, 이게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시대의 특징은 구약시대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치와 교회 아니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가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를 지정하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신정정치 또는 군주 독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하여튼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런 형태를 예수님 이후에도 무려 1500년 이상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이제 독립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이제 확립이 되었고 이 체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뿐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게 이렇게 치리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런 생산활동을 하고 무역을 하고 원하는 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러한 그 자유, 이런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이 된 게 이제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자, 이런 가운데 19세기 말에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파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공산주의 실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동부 유럽, 남미, 그리스, 요 근래 뭐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역사가 증명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실험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여론이 무려 70에서 80% 정도 그렇게 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헌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채택을 해서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베네수엘라, 칠레, 캐나다 등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한마디로 체제 전쟁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가 바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회주의 실험했던 그런 모든 나라가 겪었던 것과 동일하게 대한민국도 경제가 반토막 이상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를 버리고 탈출하는 그와 같은 일,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제가 뭐 3천만이고 다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투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국민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20세기 21세기에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6월 3일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소련, 북한, 중공 등의 공산주의 실험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실상이 어떤지 누구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다른 유럽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만 유독 못 살아요. 그 유럽 대륙 전체에서.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북한 사람들,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기고 같은 피를 쓰고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아요. 제일 못 삽니다. 중국도 공산당원 약 10% 정도를 빼면은 거의 90%에 달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인간 이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성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답은 하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체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극빈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뭐 네덜란드, 스위스 등 이런 나라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왜 잘 살고 소련이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못 사느냐, 그냥 여러분이 ChatGPT니 퍼플렉시티니 요새 인공지능 AI가 많이 있고 또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이제 하니까 그냥 왜 이런 나라들은 잘 살고 이런 나라는 왜 못 사냐고 그냥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답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제가 오늘 쳐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나 답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세상에서 10위권 안에 들며 잘 살던 나라인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칠레, 사실 제가 아르헨티나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살던 남미와 북미의 그런 국가들이 이게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 1950년대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처절한 비참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그 나라들의 사회주의 실험 배경,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한 그 처참한 이와 같은 그 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특징은 뭐냐?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래도 잘 살다가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1인당 GNP가 전 세계 4위였어요. 전 세계 4위. 지금 130인가로 떨어졌어요. 132.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살다가 선거나 아니면 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 체제가 바뀐 뒤에 몰락한 이러한 그 사례들이에요. 다 이 특징이. 먼저 베네수엘라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기 지도를 가서 보시면 저 위에가 북미고 밑에가 이제 남미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맨 꼭대기 언저리에 저기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석유 부국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1인당 GNP가 세계 4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부유한 나라였어요. 석유가 콸콸콸콸 납니다.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로 거의 1등이에요. 그냥 땅을 파면 석유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1인당 GNP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4등 국가예요. 그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거의 주요한 모든 국가보다 국민소득이 높았고 남미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부터 70년 전에. 자, 그런데 1954년생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이자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생에 죽었습니다. 1999년 2월 2일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14년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역임을 했어요. 자, 1999년에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극도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베네수엘라는 장기적인 경제 위기, 초인플레이션, 산업 붕괴, 외화 부족, 사회 불안 등으로 1인당 GNP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5년 기준으로 얼마냐? 4,925달러예요. 석유 매장량이 최고, 제일 많이 뽑아내는데도 5,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 지금 몇 등이냐? 세계 130등이에요. 전 세계 4등에서 전 세계 지금 130등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고 과거에 비해서 말 그대로 100단계 밑으로 하강을 한 거예요. 100단계 밑으로. 자, 차베스가 이제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본격화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다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해서 모든 걸 다 무상으로, 모든 거, 석유시설은 이런 모든 거 다 국유화하고 이렇게 해서 다 무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이 무지한 국민들이 너무 좋다고 다 공짜로 무상으로 평등하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자를 대통령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무상복지 확대하고 가격 통제하고 토지 몰수하고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석유 하나밖에 없어요. 산업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고 또 모든 걸 다 국가에서 복지로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돈을 내야 되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지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초인플레이션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100만%예요. 100만%. 실업, 식량, 생필품 부족, 범죄 급증 이렇게 해서 사회 전반이 붕괴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죠. 다 구별해서 누구에게나 나눠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데, 예,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뭐 석유고 뭐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걸 정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교육에서 엔지니어를 키워야 되고 하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무료로 나눠준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슨 뭐 지역화폐 이런 거 다 그게 뭐예요? 다 부정의 온상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빼먹는 놈 있죠. 그러니까 무상복지 한다 그러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빼먹는지, 정말 부정한 그런 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으니까 가격 통제, 심각한 가격 통제 정책하고, 또 유통업체들은 이익을 제한하니까 정상적으로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시장으로 물건을 다 빼서 돌리고, 또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야만 뭐 어떻게 화장실도 가고 하겠으니까 사재기에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생필품, 식료품이 부족해지고 약탈이 생기고 사회 혼란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이 이제 오르는데 2016년 기준에 물가가 275% 올랐고 2017년에는 물가가 2616%가 올라서 2616%, 말 그대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암시장의 환율은 공식 환율의 수십 배까지, 이건 돈이 종이장이에요. 그냥 종이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이. 그러니까 암시장에 가서 달러를 이거 바꾸는데 기준 공식 이런 환율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빈곤율이 처음에 무상으로 이제 뭐 해준다 그러다 이렇게 하니까 좀 떨어졌는데 금방 3년이 지나면서 73%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 부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온 나라가 말 그대로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차베스 이놈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뭘 도입했겠어요? 부정선거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유명한 부정선거 국가가 이제 된 겁니다.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차베스가 도입한 이 사회주의 체제는 복지 파퓰리즘, 그저 다 무상으로 돈 준다고 하고, 비효율적 국가 통제, 부패, 자원 의존, 석유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의존하고 경제 다변화 이런 데 실패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국가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베스가 결국 2013년 3월 5일에 죽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부통령이 일단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자는 1962년생이에요. 자, 2023년 3월 5일에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자가 더 심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거예요. 사회주의 정책을. 또 국민들이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받아갖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마두로를 뽑는 거예요. 또 마두로를 뽑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마두로가 역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당선이 되는 이런 불행한 사이클, 우리가 비셔스 사이클, 좋지 못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국민은 좀 경제력이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배급을 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 마두로라는 자는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무상복지 더 주고 더 주고 한다고 속이고, 그리고도 안 되면 부정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하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두로가 이제 2013년에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됐는데, 그러고 나서 3년 지나서 2016년 5월 13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도저히 국가를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정부는 심각한 경제의 위기, 식량, 생필품 부족, 에너지 위기, 치안 불안 등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이유로 60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정부가 군부를 동원하고 행정명령을 확대하고 의회 권한을 제한하고 이런 식의 초법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빠지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니까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경제 파탄, 초인플레이션, 생필품, 의약품 부족, 공공서비스 붕괴 등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대규모 반정부 시위, 그 다음에 불복종 운동에 국민들이 나서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때가 늦었어요. 선거 하나만 합니다. 계속 부정선거를 하는데 마두로가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베네수엘라에 닥친 거예요. 이 차베스, 그래서 이거를 차베스의 저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차베스의 저주. 이 차베스라는 자 하나 때문에 베네수엘라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비상사태 이제 선포하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제 불안하고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마두로가 이번 4월에 또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두 달 동안 대통령이 초법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과의 회담 이런 거 이거를 대통령이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또다시 비상사태가 필요하다. 이래서 60일 동안 이런 각종 국가의 경제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하는 특별 권한을 또 국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 사법부, 그 다음에 입법부 할 거 없이 그냥 완전히 한통속이 돼갖고 국민들을 말 그대로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베네수엘라가 1950년경에 전 세계에 네 번째 가는 경제국가예요. 베네수엘라가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미인 대회에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세계 유니버스 뭐 미인 대회 거기서 우승을 하고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기도 잘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돼서 미인들도 많고 한 그런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였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기준에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이 얼마냐? 68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콜롬비아, 페루, 첼레, 에콰도르 등 인접 남미 국가와 미국 등지로 이주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가 얼마냐? 2,900만 명인데 그 2,900만 명의 약 20%가 이미 그 나라를 떠났어요. 근데 이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공부도 그래도 많이 하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타고 뭐 갈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이렇게 이민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마니까 거기 남아있는 나머지 80%는 그냥 어떻게 해요? 국가가 돈 주는 거 배급 주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던 그런 난민이 시리아 난민, 그지 시리아 난민,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 난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멀쩡하던 나라 베네수엘라가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난민 수로 1등, 2등, 3등 안에 드는 이런 국가가 되고 만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한번 사회주의로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상복지 이런 데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할까? 거기 한번 푹 들어가서 공짜로 받아먹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다 똑같이 나눠봤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누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겠어요? 다 똑같이 나눠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좋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떠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면 계속해서 부정선거니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집권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순덕이라고 동아일보 주필인데 이분이 2014년에 차베스를 숭배한 사람들은 말하라, 그 당시 그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2007년에 우리나라 좌파 진영은 아예 차베스 붐을 일으켰습니다. 차베스 예, 차베스처럼 하면 된다고. 자, 민주노동당 주최 대선전략 토론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민중주의 전략으로 성과를 거둔 차베스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차베스 열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불었어요. 자, 그래서 차베스 영상 메시지도 상영하고 한미 자유 무역협정 반대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차베스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동아일보 주필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때 차베스를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보고 뭐라고 할 건지 한번 좀 말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말을 한번 해봐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 세계 4위 국가에서 지금 130위로 추락을 해서 어떻다 그래요? 쥐를 잡아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서 쥐를 잡아먹는다.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몇 년 내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이거 정신 차리고 꼭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칠레라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칠레도 역시 남미에 있는데 저기 서쪽에 이 왼쪽에 가면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칠레예요. 칠레는 1970년에 여기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 체제를 바꿨어요. 선거를 통해서 유일하게 어느 면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까딱 잘못하면 지금 두 번째 나라가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칠레에서는 인민연합, 좌파연합에 아엔데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어요. 국민들이 아, 이렇게 좌파연합, 뭐 사회주의에서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이거 다 해주면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 아엔데를 대통령으로 직접 선출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엔데 정부는 소수 자본가들, 다국적 기업, 스위스, 그 다음에 미국 등에 의해 독점이 되던 그런 국가의 부를 다 국유화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면 다 국유화하는 거예요. 삼성이고 현대고 뭐 할 거 없어요. 다 국유화해서 다 무료로 나눠준다 그러고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계층에 부를 나눠준다고 하면서 빈부격차 해소,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좋다 그러고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을 창출을 해냈습니다. 자, 개혁 초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미국 등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선진국에서 뭘 해요? 자본을 다 빼내가는 거예요. 자본을 다 빼내가요. 그러면 뭐 텅텅 비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빼내갑니다. 다 빼내가고 경제 제재하고 투자 단절하고 이렇게 되면서 국내에 또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다 그냥 다 뺏어가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기도 140%에 달하고 실업과 식량난이 심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뭐 블루베리니 뭐 좋은 올리브니 포도니 지금 다 어디서 갖고 와요? 거의 다 칠레 거예요. 칠레 농작물이 풍성해요. 아직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그런데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가서 채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식량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저항이 생기고 위기가 이제 생기고, 특히 미국 정부가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그래서 구리 가격을 미국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여기서 구리를 많이 수출하는데, 구리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출해봐야 이득이 이제 안 생기잖아요. 또 칠레네 자본가들은 해고하고 생산 중단하고 식량난 조장하고 해서 경제 혼란이 유발이 되고, 대규모 이제 트럭 소유주들이 파업을 벌이고 물류를 마비시키고 돈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요. 실업, 인플레이션, 생활고가 심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3년 지나서 1973년 9월에 피노체트라고 하는 이런 군인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엔데 정부를 전복을 시키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 겨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겨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돌아온 거예요. 3년 만에. 근데 그 3년 동안의 그 여파가 그 이후 계속해서 칠레에 우리가 보통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잡는 거 움직이지 못하도록 3년 동안 그렇게 무상으로 한다 그러고 한 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노체트 군사정권은 미국에 유학을 가 있던 특히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 조언을 받아서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자유화하고 세제 개혁하고 공공지출 삭감하고 관세 인하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칠레 경제가 1977년부터 81년 동안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이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겨우 사회주의 정권이 다 망쳐놓은 그런 경제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도 모든 기반이 허약한 거예요. 허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피노체트 정권의 이제 후반부에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1981년에는 마이너스 14.1%. 여러분 한번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가 몇 년 동안 유지가 돼서 산업 전반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인위적으로 해서 뭘 고치려고 해서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4.1% 성장. 여러분 경제 성장이 매년 2, 3%가 돼도 어려운데 마이너스 14.1%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신용등급이 하락이 된 그런 국가가 이제 됐지만 피노체트 정권이 다시 1985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이제 강화하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됩니다. 정부를 크게 해서 정부가 뭘 다 무상으로 뭘 해주는 이런 조직을 꾸민다고 하면 여러분이 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진 돈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것 같은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인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기업을 또 다시 이제 다 국유화했던 거를 다 사유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여러분 국유화해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데 어떻게 이득이 창출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거래에 열심히 일을 하지. 그렇죠? 국가 건데 가만히 있어도 다 나눠 먹을 수 있다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이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수출하면서 인센티브 이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구조 조정에 이제 나서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마음껏 퍼주는 국민연금제도 이런 거 폐지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구조 조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치는 거 이런 게 모든 것이 이제 결합하면서 1986년부터 칠레 경제가 또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실업률도 30%에서 5%로 급감하고 국민소득도 1970년대 두 배로 지금 증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무료로 뭐 나눠준다? 듣기에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실험하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오죽하면 칠레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전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감행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미 기초적인 모든 게 다 붕괴가 되어 있어서 이거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어요. 1960년대, 1970년대 초는 국민 1인당 GDP가 칠레는 한 1000달러, 1600달러 이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중남미에서나 보통 정도 사는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사회주의 겪고 그 다음 모든 게 다 무너진 다음에 군사혁명해서 다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한 다음에 민주화를 하고 나서 지금 국민 1인당 GDP, GNP가 16,000달러로 올라왔습니다. 16,000. 그래서 남미에서는 최상위 칠레가 수출하는 거 뭐 미국에도 그렇고 딸기니 뭐 저 포도니 들어온 거 다 칠레산 저렴하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잖아요.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어요. 사회주의 그런 정권의 그런 그 잔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돌아오면서 1인당 GNP가 16,000달러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칠레가 돌아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의 이런 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한번 들여놓은 다음에 이걸 고치려고 하면 국가 그냥 거덜나요. 그냥 반토막 이상 거덜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영연방 국가입니다. 영연방 국가. 옛날엔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인데 이 모든 국가들이 다 사회주의를 표명하고 파퓰리즘 정책 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완전히 몰락하는 쪽으로 지금 들어섰어요. 영국은 지금 한때 그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금 완전히 해가 졌습니다. 저게 다시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사회주의 정책 펴고 난민 정책 펴고 사회주의 하면 반드시 난민 정책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켈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다가 지금 독일이 거의 지금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피폐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좋은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만델라가 나서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거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살기 좋던 그런 나라가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났어요. 국민들이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지금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영연방 국가들이 최근 수년 동안 복지 확대, 적극적 이민 정책, 공공 부문 강화, 이건 뭐예요? 다 국유화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뭐 나눠줘야 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니까 사회민주주의적 포퓰리즘 정책을 지금까지 지난 한 20, 30년 동안 급속도로 시행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망한 나라가 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여기 캐나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위에 있는 나라인데 제가 정확할 거예요. 아마 영토로는 미국보다 더 커요. 그리고 제가 1982년에 캐나다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국가다 할 정도로 또 그 전에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더 강했어요. 미국 달러보다. 지금은 미국 달러의 한 75%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국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한 1.25배 뭐 이렇게 가던 게 지금 0.75로 줄어들었으니까 국력이 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돈 값이 그것뿐이 이제 안 나가니까. 자, 누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냐. 이자입니다. 이게 이자 이름이 누구냐. 쥐스탱 트리도예요. 트리도. 트리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자가 2015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캐나다 총리로 이제 집권했습니다. 보니까 젊었잖아요. 1971년생이에요. 1971년생. 23대 캐나다 총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 사람 아버지도 피에르 트루도라고 68년부터 79년까지 11년 동안 캐나다 15대 수상을 지냈어요. 다 사회주의 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아버지 후광을 잇고 44살의 나이에 캐나다 저 큰 국가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미국의 오바마처럼 젊은 나이에 아주 뭐 캐나다를 영광으로 이끌 그런 지도자라고 이런 평을 받으면서 이자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완전 그냥 사회주의자, 어르면서 공산주의자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아는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것들 하고 사회를 그냥 완전히 동성애 이런 거 하고 난민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민자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캐나다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이와 같은 장본이죠. 트루도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71년생이니까 54시죠. 얼마 전에 아마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트럼프가 캐나다는 이제 전체가 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했느냐, 트루도를 옆에 앉아놓고 회담하는데 트루도한테 트루도 수상, 캐나다 전체가 우리나라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런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수치가 옆에 수상을 앉혀놓고 그 정도로 캐나다가 몰락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다가, 그거의 이 원흉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유당 대표로 경제 불평등을 내가 해소하겠다, 이민을 확대하겠다, 복지 강화하겠다,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후변화 해서 뭐 탄소세니 뭐 해갖고 환경보호해야 한다 그러고, 지금 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하여튼 기후 뭐 얘기 나오면은 그건 다 좌파예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100년만 보면 안 돼요. 2000년, 3000년, 4000년부터는 기후변화를 가서 보시면 기후변화가 어때요? 온도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이런데 지금 올라가는 때예요.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100년만 보고 200년만 보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이런 보수주의 이런 학자들은 지구온난화라는 거 그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일이고, 이게 올라갈 때 있고 내려올 때 있고 이런 거에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왜 자꾸 그냥 쓸데없이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제 하느냐.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런 협정에서 다 미국이 탈퇴하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캐나다의 오바마라고 불릴 정도로 처음에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사회주의를 급진적으로 추구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캐나다가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난, 1년에 50만 명씩 이민자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10년이면 그럼 500만 명이에요. 제가 캐나다인 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4천만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근데 10년 동안에 10분의 1씩 막 이렇게 인구를 늘려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주택값이 예전에 비해서 두 배 반씩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그 월급을 가지고 원룸 하나 가지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캐나다 탈출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월급 받아갖고 살 수가 없는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래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캐나다 경제가 어떻게 돼? 둔화되잖아요. 계속 경제가 어떻게 성장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 1인당 GDP가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수상이 된 이후로 캐나다 경제 GDP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하락이 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2% 3%씩 올라가는데 2% 3%씩 계속 내려가면 10년이 쌓이면 그럼 20%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20% 올라가면 그럼 상대적으로 40%가 차이가 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최근 5년당 1인당 GDP가 하락한 국가가 캐나다다. 그럼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가서 보세요. 캐나다 탈출 뭐 해갖고 젊은이들이 캐나다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담은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실패하냐? 핵심 원인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규제를 합니다. 아, 내가 10시간을 일하든 하루에 100시간을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몇 시간만 해야지 그거 이상하면 국가가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요만큼만 일하라, 요 공간만 주고. 강제적 평등은 동기와 효율을 저해하죠. 그 다음에 사기업이나 개인이 무언가 기업을 운영하고 해야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하니까 북한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권력이 집중화가 이제 되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저 김정은이나 마찬가지로 시진핑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외에는 모두가 다 못 사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모든 사람의 삶이 피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만성적으로 모든 게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 사회 불안이 엄습을 하게 되고 이러면 경제적 파국 때문에 사회 혼란이 생기는데 그 사회에 누가 더 살고 싶어 하겠어요? 자꾸 밖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저 위에 북한이 있고 밑에 남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 주도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어요. 사유재산 폐지했습니다. 중앙계획경제 3대 세습독재 폐쇄사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력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모든 거를 어느 면에서 무리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강제로 우리나라에 국시로 이제 채택을 하고 공산주의 박멸하는 거를 국시로 이제 채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국가가 공산주의자들과 3년 동안 싸움을 하고 그래서 온 국민이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박정희 등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이 이제 며칠 한 달 내로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에서 체제가 바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전환이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느냐? 첫째, 정치 사회적 혼란과 자유의 축소가 예상이 된다. 이건 제가 이 ChatGPT 보고 한번 요약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쓴 게 아니라 ChatGPT한테 공정하게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했는데 이게 사회주의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요약을 해라. 첫 번째가 정치적 불안정이 생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보장되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나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과거의 동유럽, 그 다음에 소련 이런 등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붕괴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정치적인 혼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집단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유지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집단하고 이 갈등이 이제 심화가 돼서 그래서 사회 전반에 불안이 혼란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최지피티가 얘기해서 두 번째, 경제적 충격과 빈곤의 확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의 구유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가격, 임금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래서 급격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저해가 돼서 경제 성장률이 급강화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수출해서 먹고 살고 이러고 있는데 수출이 다 급감하고 경제가 성장률이 급락을 한다. 이거는 그냥 예견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지 시스템의 불안정. 초기에는 뭐 평등하다, 뭐 복지해주겠다, 늘려주고 이렇게 현재 하는데 경제가 약화가 돼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세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와 같은 복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복지 제도가 실제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 추락. 가장 문제가 뭐냐, 외국인 투자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은 그러면 그 순간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자본주의 이런 사회의 그런 모든 국가의 자본이 다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빠져나가면 곧바로 경제가 붕괴하고 그 다음에 무역이 감소하고 이래서 국가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요. 우리가 그래도 밖에 떵떵거리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경제력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세계 50위, 70위, 80위, 90위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나라 거들떠볼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북한하고 또 연방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건 뭐 스물스물하게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에 먹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약화가 되고 이러면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지금 이제 빈부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빈부격차를 줄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시작한 모든 나라는 빈부격차가 다 늘어나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거 주도하는 자들이 국가의 부를 다 빼돌려서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나눌 게 없는 나라가 되고 마니까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실제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 변화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식도 변화가 되고 문화적 가치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베네수엘라처럼 다 밖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이민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10% 정도 돈 있는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이 나라는 그냥 백위권 밑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약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6월 3일에 정말 잘못된 자를 뽑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할 경우 정치 사회적 혼란, 경제적 충격, 빈곤과 불평등 심화, 국가 경쟁력 및 국제적 위상 하락 등 다차원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누가 그래요? 챗GPT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이 그냥 눈에 그냥 불보듯이 뻔하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 변화는 단순한 법 제도 개정이 아니라 전 국민, 모든 국민의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챗GPT가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칠레가 겨우 벗어났어요. 3년 하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고생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함으로써 특별히 이번 대선에 번영과 자유, 인권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그런 정치 체제 중에서는 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래도 인간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해 주는 그런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은 국민 여러분에게 간절히 또 호소할 뿐만 아니라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있다고 자부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유로운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저 공산당 김정은이가 지배하는 그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체제에서 속박 가운데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좀 이성과 논리와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말씀을 드립니다.